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올 여름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존 어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알게 됐고 또 이 책을 읽게 됐고 단숨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이 선택훈련에 아주 푹 빠져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선택훈련입니다. 책의 내용을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정요한 내용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 선택의 기록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는 귀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에서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한 7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회 정도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게 1년이 되면 25,550번이 되고 70년으로 계산한다면 178만 8,500번이라고 합니다. 또 수에 밝으신 분은 또 계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죠. 178만 8,500번 중에 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아내, 지금 남편이 돼서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그 결정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지금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결정 중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선택한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이꼴 우리의 인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내가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선택 하나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공동체를 담당하면서도 신앙 상담 넘버원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A로 가야 할까요? B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머무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A냐 B냐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어쩌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A다 B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그 과묵하심, 그 선택지에서의 침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좀 결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 결론에 관심이 있어서 그 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론에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에 개입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내가 겪어가고 또 스스로 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해 감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노련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결정장애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스스로 무언가 판단하고 그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결정의 기회를 내주고 뒤에서 조용히 가이드하며 침묵하며 중보해주고 회복의 준비를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작은 로봇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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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아 이번에는 빨간 문으로 가고 이번에는 파란 문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논의하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 혹은 한두 개 어쩌면 네 가지 다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떻게 과정을 신실하게 밟아가야 되는가 자가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는 기도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는 게 좋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묻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내가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고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바꾸는 것부터 우리의 선택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제게 1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만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너무 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스텝의 말씀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가 나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문제의 과정을 밟아 더듬어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직통계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직통계시.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더 대부분의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듬어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듬어 더듬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결과에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 더듬어 한 스텝 한 스텝 일로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절로 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고 또 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더듬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많습니까?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인류의 역사 선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이 복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결정적이고 선교의 지평을 열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통계시로 모두가 탁 번쩍해가지고 아 오직 믿음으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했어요. 논의하는 것 가운데 1차로 되지 않고 감정도 상하고 어렵게 어렵게 결론에 더듬어 더듬어 결론하게 되고 그 결론에 이르는 것들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각 교회에게 편지로 보냈으나 아무도 믿지 않고 이것을 설득해 나가고 그의 사도성을 공격받고 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논의했던 모든 자들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이, 성장. 하나님 그렇게 하게 놔두신 것이요. 더듬어 더듬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한 과정 한 과정, 더듬어 더듬어 그것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때 우리가 더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세 가지 정도, 또 세, 네 가지 정도, 이게 세 번째 걸 두 개로 자르면 네 가지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좀 점검해야 되냐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충성됨과 적은 능력으로 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큰 상급을 주셨는데 그 상급은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셨다라는 상급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열린 문이 없는 것이 감옥인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이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위대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와 동행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초대장과 같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또 몸은 감옥에 갇힌 바 되었으나 비록 몸은 갇혔어도 그의 복음은 갇히지 않아서 그의 교회를 든든히 하는데 계속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셔서 그와 함께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워있죠. 베데스다 사건을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언제 올지 몰라요. 천사가 한번 못을 딱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동하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무조건 치유를 받는 겁니다.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 것이 이제 베데스다 못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그래서 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거기가 맹인이 나오고 다리 저는 자가 나오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저는 자가 빠를까? 맹인이 빠를까? 누워있는 자가 빠를까? 여러분,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날 하필 이 손톱 사이에 뭐가 껴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불편한, 요게 이렇게 불편한, 아 이거 왜 불편하지 했는데 동이었는데 나는 다리 멀쩡하죠? 눈 밝죠? 그 엄청 뛰어서 풍싹 들어가니까 세상에 손톱이 완전히 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사실은 이 선착순 사회, 선착순 사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사방으로 닫힌 문 가운데 38년 동안 그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못이 이게 동했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는 못 들어갈까 알아요. 자기는 갈 수 없죠. 다리가 말랐죠. 누군가 날 들어서 던져주지 않으면 갈 수 없어서 사방이 막힌 문 가운데 그에게 열린 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병자가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간단한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루살렘 못이 동했을 때 누가 나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냥 나는 아무도 던져줄 자가 없어서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들어서 던져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열린문이에요. 상상치도 못했어요. 나는 다 저 못에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가야 내 문제가 해결될지 알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나.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했어야 돼.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잘했어야 돼. 이 선착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스케일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자에게 열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는 한 자리를 놓고 선착순으로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린 문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 예수님 그 복음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지냅니다. 지내는데 제 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요. 아무 때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너무나도 지금 흥분되는 그 뉴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의 4년 평생에 놀라운 뉴스를 발견했는데 아빠 집에 개미가 있어. 개미는 밖에 있고 집에는 없어야 되는데 놀랍죠. 그랬어. 그리고 제가 대꾸도 하기 전에 또 엄마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막 가서 엄마. 근데 애가 문제는 문을 안 닫고 가요. 그래서 야 와서 문 닫고 가야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은 부주의한 어린아이가 열어놓고 간 문이 아닌 것이에요. 명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열린 문, 나에게 꼭 맞는 열린 문, 나만을 위하여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곳에 못 들어가서 내가 좀 더 빨리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의 딱 맞는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문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려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자들은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몸의 경직됨을 다 풀고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긴장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열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 열린 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열린 문을 두셨듯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예배 두신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 있다라는 믿음의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늘 기억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약해진 나의 믿음이 혹시 약해지지 않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열린 문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완성된 대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한번 보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보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만 놓으셨은 거예요. 열린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열린 문 너머에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모호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그 문을 통과하여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가능하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라고 우리를 독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열린 문이라는 이 문화인의 이 선택의 옵션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 제일 볼품없고 불가능하며 어렵고 힘든 옵션에 불과할 거예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준비만 돼야지 열린 문이 보이고 열린 문으로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갖춰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보여주시며 가라, 순종해라, 이 길을 걷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녀는 못 낳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디모데는요, 저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얘기했죠. 모세는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저는 여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저들은 너무 악합니다. 기브온은 나의 가문의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요나는 저는 그 도시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 말아야 될 내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지 못할 것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문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준비는 딱 하나이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한 준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조건이 다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재능있냐를 점검하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점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많은 선택들의 연속 가운데 열린 문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왠지 편치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언제 무엇이 나의 평안의 근거인가? 내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좀 보증해주고 더 명확한 정보를 주며 누군가가 돕겠다 얘기하고 이 일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금방 평안을 얻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가? 주 앞에서 날카롭게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조명해 주시도록 하시고 나의 평안의 근거는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임재에 그와 동행한다는 약속에 평안의 근거를 찾고 있는지 거기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질문 가운데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할렐루야 하며 주 앞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고민과 과정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언가 결정하는 데 앞에서 여러분 숨은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밝게 드러나게 해요. 열린 문은 그 앞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셔서 그 열린 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숨은 동기, 내 안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표면 위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 안의 숨은 동기, 내 안의 잘못된 우상, 내가 은근히 들어와서 교묘히 쌓아놨던 내가 쫓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우상들을 드러내어 주 앞에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선택 앞에서는 숨을 구멍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아, 이 사람이 무슨 나는 예?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쪽으로 탁 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그 표현을 했든지와 상관없이 선택 안에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평소에 쫓고 있었던 모든 것이 병력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데 주저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길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는가?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점검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안정감을 갖고 있고 내가 평생 무엇을 쫓아왔으며 또 내가 교묘히 갖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택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가 선택 앞에서 왜 고민을 할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에 우리가 너무 이 성공이란 우상 안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왔고 내가 수없이 많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너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선택 안에서 주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명성과 나의 재산과 나의 성공만 추구하고 있다면 열린 문은 그야말로 가장 나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열린 문은 나의 성공을 위한 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교만을 부추기는 문도 아닙니다. 나의 탐심을 만족시킬 만한 문도 아닙니다. 열린 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찾게 하며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문이 열린 문이세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우상, 내가 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 문은 여러분 실패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열린 문 안에는 이 실패의 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기로에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나 성장해 나가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아가는가, 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에 대해서 박차고 힘차게 나갔는데 그것이 실패와 좌절과 낙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그 아버지는 둘째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얘가 지금 재산을 달고 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얘 내보내면 얘의 앞길은 뻔합니다. 근데 왜 내보냈을까? 얘 나가면 망할 것 뻔한데, 고생할 것 뻔한데, 좌절할 것 뻔한데, 실패할 것 뻔한데 왜 내보냈을까? 왜 잡을 수 있을 때 안 잡고 내보낸 다음에 노심초사 언제 오냐 그냥 눈물이 눈이 짓무르듯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아,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실패할 기회를 준 거예요. 실패를 지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장이 언제 일어납니까? 실패했을 때. 정말 영적인 성장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좌절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분을 신방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언제 이렇게 신앙에 성장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네, 어느 지역에서 제가 1년간 실직했을 때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막 대학교 때 뭐 또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그마치 1년 동안 직장이 없이 주 앞에서 지낼 때 부부가 마음이 합하여서 신앙의 큰 성장이 일어나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계시죠. 여러분, 이 열린 문을 성공과 번영만으로 간다면 금방 낙심할 거예요. 금방 주저하고 뒤로 무너질 겁니다. 금방 뒤로 넘어가서 아, 애굽에 있을 걸. 그때는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그때 그 수박도 먹었었는데, 성경에 수박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의 시간을 걷게도 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간도 걷게 하셨고 마치 탕자의 둘째를 내보내고 노심초사 기도하듯이 실패의 길도 걷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크게 성장해라. 더 큰 그릇이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도 실패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A냐 B냐 C냐 D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에서 더듬더듬 걸어가는 걸 통해서 크게 이것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더 큰 그릇이 되어 있을 것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더 여유가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것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대로 단기적 후회,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후회가 있어요. 짧은 기간의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때, 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 하지 말아야 됐을 때 했을 때 오는 후회는 단기간의 후회라고 하네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어제 저녁에 그냥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또 먹어서 그냥 다이어트 또 오늘부터 시작하니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정말 이 뼛속까지 나를 아리게 하고 장기적인 후회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때 그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걸 안 했지? 내가 뭐가 들어와서 그때서 멈췄지? 그때 한번 그것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후회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실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며 진취적으로 그 이들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선택을 미루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자입니다. 선택하는 자가 리더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선택을 미뤄요. 선택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미루는 것은 그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택의 자리에 가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동기를 결정하시고 그것의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결정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가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과정을 신실하게 밟다 보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A인가 B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씨름하고 내 동기를 점검하고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돌아보면 내가 돌아봤을 때 A냐 B냐의 문제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A냐 B냐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달라져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져요. A냐 B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문제의 스케일이 커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은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나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올곧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나의 관심과 문제의 범위가 하나님과 같은 그릇과 되어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고 문제 삼는 것의 그 고민,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딱 그 수준이에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는데 고민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흥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내 고민이 커졌을 때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여서 더 이상 문제같이 여겨지지 아니하는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위한 부르심, 열린 문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경쟁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우리는 협력할 이유만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을 듣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하고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문제에서 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질문하세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 안에 숨은 우상이 있는가? 내가 내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상단지와 같은 것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조용받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다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실패에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선택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택해 나아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정말 큰 그릇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의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으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점검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우리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은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과정에 하나하나 집중하고 우리 삶을 다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으시는데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그 열린 문으로, 그 복의 근원에 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가시겠습니다.